또 하나의 중요한 옵션이 바로 액티브 디렉토리 스키마라고 하는 컨셉인데요. 이미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AD는 개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 개체는 어트리뷰트를 갖고 있다. 그러면 A라는 개체는 무슨 어트리뷰트를 가질 것이냐? 이 어트리뷰트와 개체의 뼈대를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스키마라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스키마 내에는 여러 개의 개체의 기본 트리 설계가 되어져 있을 것이고요. 이 개체들이 갖는 어트리뷰트들의 설계가 다 되어 있겠죠. 그럼 만약에요, 우리가 사용자를 만든다. 그러면 스키마에 미리 설계가 된 유저 클래스에서 하나의 복제가 일어나서 유저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뒤에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 유저라고 하는 클래스에는 어떠어떤 오브젝트들이 있어야, 어트리뷰트가 있어야 한다는 정의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어트리뷰트를 추가해서 유저라는 클래스에 연결만 해주시면 원하는 형태의 유적 오브젝트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4번 같은 겁니다. 4번이 AD에서는 어트리뷰트를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상식적으로요. 4번이라고 하는 어트리뷰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유저랑 클래스 연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용자를 딱 클릭하면은 유저 클래스에서 하나가 찍어져서 유저랑 오브젝트가 생성이 된 거예요. 우리 뭐만 채워놓으면 되죠? 스키마만 채워놓으면 돼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도메인이 쪼개져 있더라도 구조가 똑같다. 이거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스키마가 똑같다라고 설명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같은 스키마를 쓰는 도메인의 집합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은 포레스트라 표현을 했습니다. 액티브 디렉토리는 전체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미리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스키마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스키마는 전체 포레스트가 다 동일한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간단하게 보시죠. 스키마를 보시기 위해서는요. 명령어 프롬프트에서 하나의 명령어를 쓰셔야 되는데요. 즉, DLL 파일 하나 등록을 하셔야 스키마 관리라는 툴인데요. 얘를 등록을 하시면 이제 뭔가 등록이 됐다고 나오고요. 제가 MMC를 통해서 네, 파일에 스냅인 추가 제거해 갔더니 액티브 디렉토리 스키마라고 하는 관리도가 보여요. 처음 보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추가를 누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스키마 관리도가 나왔고요. 확장을 해보면 네, 클래스와 특성으로 나눠집니다. 어트리뷰트로. 클래스에 들어가 볼까요? 여기에 잘 아시는 유저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즉, 우리가 여기서 새 사용자를 클릭하면은 이게 나오잖아요. 만드는 게. 우리 올만다 그랬죠. 제가 오브젝트를 만들다 그랬어요. 오브젝트 만들어지는 구조가 뭐냐면 스키마에 있는 유저라고 하는 클래스가 한 번 더 찍어져서 여기에 칸을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저라고 하는 클래스의 특성에 가서 봤더니 여러 개의 옵션, 어트리뷰트들이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아시던 디스플레이 네임도 있고요. 메일도 여기 있고요. 내가 원하면 추가적인 특성을 만들어서 넣으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가봤더니 여러 개 특성이 있어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특성 만들기에서 네, 전체가 똑같은 걸 쓰기 때문에 되게 위험할 수 있다. 잘못하면 위험해진다. 그리고 한번 만들면 스키마는 삭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개성을 누르면 여기다가 뭐 4번 이런 식으로 입력하고 4번이라는 어트리뷰트를 만들어요. 저 만들지 않을 겁니다. 만든 다음에 유저라고 하는 클래스에 가서 해당되는 내용을 네, 가볼까요? 유저요. 추가만 해주면 회사 내에 있는 모든 유저에는 4번이라고 하는 어트리뷰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익스체인지 한번 깔아보신 분들 분명히 이 동영상을 보시면 계실 거예요. 익스체인지 깔 때 뭐가 나오냐? 스키마 확장이라면서 굉장히 장시간에 무언가 단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하위 버전 윈도우 서버에서 상위 버전을 업그레이드 해보시면은 액티브 디렉토리 준비라 그러면서 기존 윈도우에 없었던 기능들이 확장이 막 돼요. AD는 모두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브젝트 어트리뷰트입니다. 어트리뷰트를 새로운 걸 만들어줘야지 윈도우에 새로운 기능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즉, AD에서 모든 구조는 스키마로 시작해서 스키마로 끝납니다. 그래서 스키마에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어트리뷰트를 쓰시고자 한다면 만드셔야 되고요. 만들어서 얼마든지 클래스 연결해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같은 포레스트는 같은 스키마를 쓴다. 같은 스키마를 쓴다는 것은 오브젝트 구조가 똑같다. 오브젝트 구조가 똑같다는 것은 오브젝트가 사용하는 어트리뷰트가 다 똑같다는 것이죠. 그럼 도메인 컨트롤러는 이러한 모든 것을 서비스하는 컴퓨터의 서버의 이름을 도메인 컨트롤러라 부릅니다. 도메인 컨트롤러는 데이터베이스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시는 파일은 또 있죠. 그룹 정책 관련된 파일이 있습니다. 시스볼이란 폴더 밑에. 그리고 이 안에서는 인증을 처리하기 위한 서비스가 존재해요. 그 서비스를 뭐라 그러느냐, 커베로스 인증이라 표현하고, 이를 처리한 서비스를 KDC 서비스라 표현합니다. 키 디스트리뷰션 센터 서비스일 겁니다. 당연히 회사 내에는 두 대 이상의 도메인 컨트롤러가 있어야 하고요. 뒤에서 살펴볼 내용입니다만 RODC라고 하는 리드 온리 도메인 컨트롤러 만드는 시나리오가 좀 따로 있고요. 도메인 컨트롤러가 외부로 누가 훔쳐가서 열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를 암호화하는 비트라커 솔루션과 결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D에서 기본적으로 AD를 까시면 C의 윈도우스 밑에 NTDS라고 하는 폴더가 만들어지고요. 이 안에 액티브 디렉토리 데이터베이스가 NTDS.DIT고요. 여러 가지의 로그 파일을 만들어지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파일이 액티브 디렉토리 데이터베이스 파일이고, 이게 나머지 DB에 반영되는 로그 파일이고요. 로그 파일이 어디까지 커밋됐는지를 보여주는 체크포인트 파일,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만, 그룹 정책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볼이라는 폴더 밑에 그룹 정책 관련된 파일들이 만들어지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서버를 만드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액티브 디렉토리의 도메인 컨트롤러를 만든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NT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NT 때는 PDC, BDC라 불렀지만은 2000 이후부터는 똑같은 관계의 DC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ADDBR은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조각이 나눠져 있는 걸 제가 파티션으로 표현했어요. 그 하나의 파일이 무엇이냐? NTDS.DIT라는 파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용자 그룹, 컴퓨터 이런 것들은 어디 저장되느냐? 도메인마다 똑같죠. 같은 도메인마다 똑같아야 되니까요. 이것은 도메인 파티션이라는 곳에 저장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도메인만 있는 것이 아니냐? 내부적으로 스키마를 저장하는 영역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포리스 전체에서 똑같이 구성되어야 될 설정 같은 정보들이 들어가는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하는 파티션도 존재를 합니다. 감이 오시죠? 도메인 컨트롤러가 두 대가 있다, 한 도메인에. 그럼 이 둘이 똑같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 둘의 데이터베이스가 똑같다는 건데, 내부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두 개 내에, 두 도메인 컨트롤러의 DB에 세 조각이 있는데요. 스키마, 컨피규레이션, 도메인. 여기도 스키마, 컴퓨레이션, 도메인이 있어요. 이 세 영역이 다 모아야 되는 건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윈도우 서버 2003에서 하나의 파티션도 추가됐어요. 어플리케이션, 즉 AD를 쓰는 프로그램에게 할당할 수 있는 파티션이 지정이 돼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DNS입니다. DNS. 역시나 뒤를 가야지 DNS에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AD는 여러 가지의 정보를 찾기 위해서 전부 다 DNS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 DNS 정보가 다 같아야 되잖아요. 어디 가도 똑같은 정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DNS를 막 구성할 때 뭐 이런 정보가 나와요. 포리스트 내에 모든 도메인 컨트롤 같을 거냐? 도메인 내에 같을 거냐?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복제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수 있냐는 뜻입니다. 즉, 뭐 거기까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AD에서는 크게 세 개의 파티션이 있다. 하나는 스키마, 스키마들이 저장된 공간. 두 번째가 세팅이 저장된 컨피규레이션. 마지막으로는 도메인 내에서 관련된 정보들이 있는 도메인 파티션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감이 오실 거예요. 같은 포레스트라면 도메인이 쪼개져 있더라도 뭔 똑같을까요? 스키마는 다 똑같습니다. 즉 스키마 파티션은 다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도메인 컨트롤러가. 컨피규레이션도 포레스트 전체에 다 똑같아요. 단지 도메인마다 틀린 건 무엇이냐? 세 번째 파티션인 도메인만 틀리다는 겁니다. 아주 좋은 예를 들어드릴까요? 익스체인지를 한 번이라도 깔아보셨다면, AD 내에서 새로운 익스체인지를 깔려고 시도할 때 계속 익스체인지가 있다고 하는 에러가 나요. 이런 경우 되게 많죠. 나 익스체인지 깐 적 없는데. 전자 깐 거예요, 한 번이요. 그게 어디 있을까요? AD의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하는 항목에 들어있습니다. 파티션에.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요. 내가 AD 로우 데이터를 열어가지고요. 익스체인지 세팅을 지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익스체인지 새롭게 까실 수 있어요. 반대로 얘기해볼까요? 익스체인지 다 날라갔어요. 세팅 없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 세팅 어디 있을까요? 컴퓨레이션 파티션에 있어요. 그래서 익스체인지에 디제스터 리커버리라는 옵션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AD는 정보를 빼와서 똑같이 깔아주는 거예요. 세팅만 맞춰가지고. 정확하게는 익스체인지 세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익스체인지가 세팅을 AD의 쿼리에서 빼오는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 익스체인지가 AD가 조금 바보가 되는 이유가 자기 세팅을 갖고 있는 서버를 못 찾는 거예요. 익스체인지 세팅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동작을 못 하는 거와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익스체인지 잘 하시는 분들은 AD도 잘 하세요, 보면은요. 왜요? AD와 익스체인지가 잘 묶여 있거든요. 사용자도 AD에 있고요. 세팅도 AD에 있고요. 익스체인지 관련된 여러 가지 속성들, 프로퍼티들, 어트리뷰트들, 이걸 뭐라고 했으면 스키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이것도 볼까요? 툴 중에요. ADSI Edit라는 툴이 있어요. 얘를 열면요. 네, 제가 하나를 미리 넣어놓겠지만 연결 대상을 클릭해보면요. 연결 대상이 이렇게 네 종류가 나와요. 기본 명명이 뭐냐? 바로 도메인 파티션입니다. 컴필레이션 파티션이고요. 스키마 파티션이에요. 스키마 확인 했더니 우리 회사 내에 있는 스키마 세팅 정보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클래스와 어트리뷰트가 정의가 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연결 대상의 구성 했더니 이건 뭔가요? 컴필레이션 파티션이에요. 제가 한번 볼까요? 구성에요. 확장을 하면요. 서비스라는 곳이 있고요. 서비스 안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가 있어요. 계속 확장을 해보면 익스체인지를 한 번이나 보셨던 분들은 세팅이 익스체인지 세팅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가 Organizational Name이고요. 이 밑에 여러 개의 세팅들이 쭉 들어가 있죠. Federation 세팅도 있고요. 네. Administrative 그룹에 가보면 익스체인지의 Age 정보가 나오고요. Age 정보 밑에는 당연히 서버 정보들이 나오죠. DB 정보 보면은 우리 회사의 DB가 이런 형태다 라는 정보들이 전부 다 AD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고급 과정 처리를 하셔야 될 때는 이 데이터를 바로 손대는 경우도 있겠죠. 당연히. 도메인 정보 볼까요? 기본 명령이 이미 있는데요. 확장을 해보면 네. 어디서 많이 본 구조 아니신가요? 뭐랑 똑같나요? 지금 보시면요. 예, 이 구조랑 되게 비슷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빌트인, 빌트인, 컴퓨터, 컴퓨터. 코알라 IT 확장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 밑에 OU가 나올 거고요. 유저 밑에 네. 백승주란 사용자를 더블클릭해서 속성에 가서 봤더니 아까 특성 편집께서 나온 정보와 똑같은 게 나와요. 여기서 제가 텔레폰 네, 넘버에다가 아이고 또 엔터를 쳤네요. 네, 제가 여기서 텔레폰 넘버에다가 네 편집을 누르고 02111에 1111 쓰고 확인 누르고 저장을 적용을 누르면 네 뭔가 반영이 된 거고요. 제가 여기서 백승주란 사용자를 더블클릭하면은 전화번호가 들어온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AD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세 조각이 나 있어요. 스키마, 컴필레이션, 도메인. 스키마, 컴필레이션은 포레스 전체가 똑같은 거고요. 도메인은 도메인마다 틀린 겁니다. 그러면 네 번째 파티션에 대한 얘기를 하나 드릴 것이 있는데요. 제가 DNS 관리도 하나 열어볼게요. 아직 DNS 얘기 안 나왔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겠다. 다음 누르고요. 액티브 디렉토리에 쓸 거냐, 저장의 영역에 저장할 거냐, 이게 뭐냐? ADDB의 어플리케이션 영역에다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다음 누르면 어디까지 복제할 거냐, 포리스 전체 아니면은 도메인에 감이 오시죠? 파티션을 만드는데 파티션의 복제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전체 도메인에 포리스에 다 복제한다는 뜻이고요. 얘는 뭘까요? 같은 도메인 내에서만 복제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메인의 DNS를 다 만드시고 나면은요, 네 들어가서 속성에 들어가 보면 어디까지 복제할지에 대한 설정을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쓰는 영역에 대한 부분을 바로 무엇이라 부르느냐? 어플리케이션 파티션이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개념적인 얘기예요. AD의 스키마, 컴필레이션, 도메인,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이 개개별 파티션별로 뒤에 나오는 복제와 연결되는 구조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해야겠죠. 도메인과 포레스트, 뭐가 더 큰 개념인가? 포레스트가 훨씬 큰 겁니다. 도메인들이 모여서 포레스트 이루는 겁니다. 그럼 도메인이라는 것은 앞서 보셨던 파티션 중에 도메인 파티션들만 복제하는 범위입니다. 첫 번째에 도메인 파티션 리플리케이션의 단어가 있듯이고요. 도메인 컨트롤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도메인까지이기 때문에 관리 권한도 거기까지입니다. 즉 허가 범위가 같은 도메인까지라는 거죠. 도메인이 벗어나면 이쪽 도메인에서 계정에 대한 인증을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처리해줘야 되죠. 이 둘이 관계가 있다. 나 인증을 상호 처리하겠다. 라는 것이 뭐였습니까? 개념적으로는 트리라 불렀고요. 이것이 기술적으로는 트러스트라 표현했습니다. 그룹 정책을 부여할 수 있는 단위가 도메인이고요. 계정과 관련된 활동을, 즉 당연하죠. 계정 정보들이 어디에 들어 있었나요? 도메인 파티션에 있었기 때문에 도메인이 같아야지 여러 가지들에 대한 계정에 대한 감사, 내부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암호, 여러 가지 정책들에 부여할 수 있는 범위도 도메인 범위가 되게 되고요. DNS 서버 같은 경우도 도메인 단위의 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아까 보셨습니다. Forest는요, 제일 중요한 거랑 스키마가 같다. 그걸 다른 의미로 따지면 스키마 복제 범위가 같은 영역을 Forest라 표현하고요. 세팅도 같다. 그게 뭐였습니까? Configuration Partition이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보안의 최대 바운더리를 Forest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살펴보지 않은 GC에 대한 얘기도 Forest당 다 똑같습니다. Forest당. 그리고 마지막으로 DNS도 같은 도메인 내에서만 서로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Forest 전체에 똑같은 데이터를 복제 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어져서 GC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네. 여러 개의 도메인이 Forest 내에 나눠져 있는데요. Forest 내에 나눠져 있는데요. 이 두 개의 도메인은 네. 지금 그림은 삼각형이지만 도메인을 생각하시면 쉬워요. 같은 포레스트 내에 왼쪽에 있는 도메인 A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도메인 B가 있어요. 얘는 실제로는 이만큼이 네, 같은 포레스트라고 보셔야 돼요. 포레스트. 그러면 네, 이 둘이 뭐가 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트러스트가 연결이 되어져 있겠죠. 트러스트가. 그러면 이 전체 포레스트에서는 스키마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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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떨까요? 다 같을 겁니다. 요 컨피규레이션도 이만큼이다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다 같을 거예요. 왜요? 같은 포레스트니까. 단지 틀린 거는 얘네 둘끼리만 도메인 A를 복제하고 있을 거고 얘네 둘끼리만 도메인 B를 복제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같은 포레스트지 않습니까? 그러면 왼쪽에 있는 도메인에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찾는 경우가 분명히 있겠죠. 알아야 되는 것도 있고요. 즉 우리 회사의 전체 계정이 누가 있나요? 주소록을 보여주세요. 이게 어딥니까? 익스체인지에서 주소록을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면 A 도메인 컨트롤러에서는요. 누구밖에 모르나? A밖에 몰라요. B에 있는 네 기린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A에 있는 코알라를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포레스트 전체에서 알아야 될 정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는 어트리뷰트거든요. 포레스트 전체가 다 알아야 될 어트리뷰트들의 목록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는 서버를 뭐라 그러느냐? 글로벌 카탈로그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메인 컨트롤러에 LDAP 쿼리를 할 수 있다 설명을 드렸는데 포레스트 전체에 대한 정보를 쿼리하시려고 한다면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바로 글로벌 카탈로그에다가 쿼리를 하셔야 됩니다. 글로벌 카탈로그에다가. 그러면 도메인 B에서 도메인 B에서 오른쪽에서요. 오른쪽에서 A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쿼리하려면 어디로 갈까요? 지금 글로벌 카탈로그가 여기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이리로 가야 돼요. 되게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글로벌 카탈로그는 원 포레스트 내에서 도메인당 하나씩 이렇게 지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최소한 한 대씩은. 근데 윈도우 서버 2008 이후에는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되는 것이 그냥 도메인 컨트롤러 설치하시면 해당 도메인 컨트롤러 자동으로 글로벌 카탈로그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윈도우 서버 2003까지는 틀렸었어요. 윈도우 서버 2003은 첫 번째 설치한 서버가 DC자 글로벌 카탈로그였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DC들이 포레스트 전체를 검색하기 위한 무언가 작업이 일어나면 정확히는 뭐 익스체인지가 제일 쉬워요. 익스체인지 같은 것들이 포레스트 전체에 대한 정보를 쿼리해야 되면요. 누굴 찾아간다 그랬죠? GC를 찾아간다 그랬어요. 만약에 여기가 익스체인지가 있어요. 여기가 미국이고요. 여기가 한국이에요. 익스체인지가 뭔가를 쿼리하려 어디로 올까요? 한국까지 옵니다. 글로벌 카탈로그는 포트 3268번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네트워크를 굉장히 많이 이쪽으로 온다고 쓰고 있겠죠. 느리겠고요. 당연히 네트워크가 멀기 때문에. 제일 좋은 해결 방법은 뭘까요? 여기다 GC를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GC를. 근데 2008부터는 모든 DC가 GC가 되기 때문에 크게 고민을 안 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GC는 어디서 지정하냐? 네. 액티브 디렉토리 사이트 및 서비스라고 하는 도구가 있어요. 액티브 디렉토리 사이트 및 서비스. AD를 까시면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관리 도구가 3개가 나오죠. 액티브 디렉토리 사용자 및 컴퓨터, 아까 보셨던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및 트러스트,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액티브 디렉토리 사이트 및 서비스예요. 여기를 확장을 쭉 해보시면은 DC들의 목록에 쭉 나와요. 현재 저는 이제 데모 환경에서 DC가 다스트가 있다는 것인데요. 네. 여기 NTD의 설정에 들어가 속성에 들어가 보면 글로벌 카탈로그라는 체크박스가 있어요. 글로벌 카탈로그 체크박스가 되어 있으면 이 DC는 GC 역할도 같이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LDAP은 389, GC는 3268을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 서버도 볼까요? 역시나 GC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 하시죠. 그러면 오브젝트 되게 많은데 모든 오브젝트의 어트리뷰트를 다 갖고 있으면 DC나 GC는 의미가 없지 않냐? 예,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오브젝트의 어트리뷰트 중에 검색을 위해서 쓰는 어트리뷰트를 지정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는 이 지정된 어트리뷰트가 어디로 저장되느냐? GC에 저장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액티브 스키마 가볼게요. 특성에서요. 사람 이름 검색할 수 있는 경우 많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제가 디스플레이 네임 가볼게요. 더블 클릭해볼까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특성을 GC에 복제. 이 체크되어 있으면은 이 속성은 GC에 복제라는 거예요. 익스체인지 메일 주소가 어디 저장되느냐? 프락시 어드레스라는 곳에 저장돼요. 들어가 보면 얘도 GC에 복제하라 되어져 있어요. 텔레폰 넘버, 네. 가봤더니 얘도 GC에 들어가 돼 있어요. 만약에 새로운 어트리뷰트를 추가하시고 얘를 GC로 좀 검색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체크박스를 하셔야 됩니다. 요 체크박스를. 다음에 덤으로 하나 알려드리면요. 모호한 이름 확인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지금 디스플레이 네임에 있고요. 그다음에 네. 프락시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에도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가 아웃룩에서 이름 넣고 이름 확인 누르면 이메일 주소로 바뀌잖아요. 이러한 그 뭔가를 익스체인지에서 바꿔주는 이메일 주소로 바꿔주는 그 어트리뷰트를 쓰고 싶으시다면 ANR을 체크하시면 Ambiguous Name Resolution의 약자입니다. 얘가 체크가 되어져 있으면 네. 익스체인지에서 걔를 이메일 주소로 컨버팅해 주는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활용하시면 4번을 이메일 주소로 바꾸고 이런 작업들을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결론이 뭔가요? DC에다가는 검색 안 한다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들은. 같은 포레스트넷에 대한 정보를 다 보려면 GC에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모범 사례로는 도메인당 최소 하나의 GC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가볼까요? 뒤에서 나올 얘기입니다만, 같은 도메인이지만 네트워크가 분리가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글로벌 카탈로그는 같은 네트워크마다 최소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도메인 내에 GC가 하나가 있는데 이 GC를 전 세계에서 막 접근을 해요. 되게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카탈로그를 설계하실 때는 도메인당 GC가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올 네트워크, 이걸 사이트라 표현하거든요. 사이트당 GC가 하나씩 있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선 내용에서 글로벌 카탈로그 서버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뭐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개념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주무시는 분도 되게 많으실 거라 제 앞에 눈에 선하고요. 몇 페이지만 넘어가면 이제 첫 번째 도메인 컨트롤러를 설치하는 얘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개념적인 얘기를 또 하나 살펴봐야 될 시점인데요. 바로 무엇이냐면 커베로스라고 하는 프로토콜의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켈베로스라고 아시는 분 되게 많으신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널 판타지에서 옛날에 그 머리 세개 달린 어떨 때 제가 뭐 무슨 가리 세개 달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못할 것 같고요. 머리 세개 달린 용을 우리가 켈베로스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읽을 때는 커베로스라고 많이 읽습니다. 근데 머리가 세개 달린 거를 생각해 보시면 액티브 디렉토리 내에서도 뭔가의 세 번의 프로세스가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액티브 디렉토리 로그온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시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사용자가 자기의 컴퓨터에서 계정과 암호를 치고 엔터를 치게 됩니다. 이 사전에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에 가입하는 절차가 분명히 진행이 됐을 건데요. AD에 가입을 하고 나면은 컴퓨터 계정이 액티브 디렉토리에 생깁니다. 컴퓨터 계정이. 그러면 컴퓨터 계정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AD에 가입된 형태에 대한 모습을 보여드리면요. 액티브 디렉토리 사용자 및 컴퓨터를 가보면 AD에 가입을 시키면 기본적으로 컴퓨터스라는 항목에 이렇게 컴퓨터 계정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께서 최초 AD를 하실 때이 컴퓨터 계정이 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시고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계정을 삭제하셔가지고 로그인을 처리하려 그러면 이런 에러가 났던 것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보안 채널에 문제가 생겨서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뭐 액티브 디렉토리에 다시 뭐 해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고 인터넷에 문제를 찾아보시면 AD 도메인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한다 이런 얘기를 처리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컴퓨터 계정에도 계정과 암호가 있습니다. 이 암호는 사용자는 볼 수가 없는 암호고요. AD 내에서 사용되는 암호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로그온 프로세서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을 겁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이제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AD에 조인이 됐으면 DC1번이라고 하는 컴퓨터에는 그 도메인 컨트롤에는 워크스테이션 1번에 대한 컴퓨터 계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워크스테이션 1번에서 사용자 계정과 암호를 입력을 하면 암호는 다시 암호가 됩니다. 절대로 AD에서는 암호를 로우 데이터로 전송하지는 않습니다. 암호가 암호화된 상태로 변경이 되고요. 이 암호화된 암호를 우리는 해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계정과 해시가 도메인 컨트롤러 1번으로 전송이 됩니다. 이때 이 정보가 중간에 그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컴퓨터에서는 해당되는 컴퓨터 계정을 이용해서 서명을 해서 도메인 컨트롤러 전송을 하게 됩니다. 도메인 컨트롤러는 해당되는 컴퓨터의 계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이 컴퓨터에서 보낸 게 맞는 건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DC1번에서 자기 데이터베이스에 그 사람의 계정과 DC조차도 암호를 로우 데이터로 갖고 있지 않고 암호화된 암호, 즉 해시로 갖고 있는 형태가 되는데요. 계정과 해시를 비교해서 보낸 사람의 계정과 해시가 일치하면 이 사람이 맞는 사람이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워크스테이션 1번으로 너는 이제 인증이 되었다라고 하는 티켓을 보내줘야겠죠. 우리 이거는 이제 시큐리티 토큰이라 표현하는데요. 시큐리티 토큰을 보내준 형태가 됩니다. 역시나 중간에 변질이 돼서는 안 되고요. 변조가 돼서는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DC1이 자기의 그 서명을 하겠죠. 서명을 해서 보낼 때 송신한 워크스테이션 1번만 풀어볼 수 있도록 워크스테이션 계정의 정보를 가지고 다시 암호화를 해서 보냅니다. 그럼 워크스테이션 1번은 자기가 자기 자신이 맞아야지만 풀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서명을 보게 되면 이것이 DC1이 발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워크스테이션 1번에는 놀이동산을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이 생성이 돼서 저장이 되게 되죠. 이게 커베로스의 이제 TGT가 발급됐다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서버 1번을 이제 가는 시나리오를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 1번, 2번이 완료가 돼서 두 단계가 돼서 이 사람의 인증이 완료가 됐고요. 그러면은 워크스테이션이 그림상의 오른쪽에 있는 서버 1번을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생각엔 바로 워크스테이션 1번에서 서버로 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커베로스에서는 놀이동산에 들어간 입장권만 있을 뿐이지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티켓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티켓을 받기 위해서 다시 DC1번으로 갑니다. DC1번한테 얘기를 하죠. 나 서버 1을 이용하고 싶은데 이것에 관련된 놀이기구 이용권을 줘. 이거를 커베로스에서는 TGS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DC1번은 이 사람이 서버 1번을 쓸 수 있는 티켓을 발급합니다. 그런데 이 티켓은 실제로 소모할 대상은 서버 1번이기 때문에 이 티켓의 암호화는 서버 1번의 계정 정보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워크스테이션 1번은 티켓을 받았지만 내용은 확인할 수 없겠죠. 근데 그 티켓을 들고 이제 서버 1번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앞선 이용 티켓을 보낼 때 중간에 암호화는 클라이언트, 즉 워크스테이션 1번의 계정을 가지고 암호화해서 보내줘야지만 본인만 풀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서버 1번을 이용할 수 있는 TGS를 받아서 워크스테이션 왔고요. 이제 그 티켓을 들고 서버 1번으로 갑니다. 그러면 서버 1번의 입장에서는 뭐 생각해보시면 이게 정말 도메인 컨트롤 발견한 게 맞아? 라고 해서 가서 물어봐야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아키텍처가 하나 나옵니다. 서버 1번의 계정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건 도메인 컨트롤러죠. 그러면 도메인 컨트롤러가 서버 1번의 계정 정보를 이용해서 암호를 했기 때문에 이 암호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도메인 컨트롤러밖에 없다는 사실이 자동으로 증명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티켓이 도메인 컨트롤 1번에서 발급했다는 사실을 서버 1번은 자동으로 인지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DC로 가서 확인하는 절차 없이 서버 1번은 해당되는 사용자의 인증을 완료하고 허가의 단계로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상호 인증이라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요새 Azure AD나 여러 가지 이제 보안 기술을 설명을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겁니다. 공개 키 방식을 제가 파트 1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공개 키로 암호화를 하고 개인 키로 복호화한다 설명을 드렸는데 공개 키로 암호화해서 개인 키로 풀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꼬알라가 기린의 공개 키를 가져와서 암호를 했어요. 그래서 1, 2, 3을 암호화해서 보내면 그 데이터는 기린밖에 못 풀어옵니다. 그럼 기린이 본인의 개인 키로 풀었던 1, 2, 3이 나오겠죠. 그럼 다시 꼬알라의 공개 키로 1, 2, 3을 암호화해서 꼬알라한테 다시 보내요. 그럼 누구에게 못 풀어보죠? 꼬알라에게 못 풀어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처음 보낸 1, 2, 3과 다시 되돌아온 1, 2, 3이 동일한 데이터면 이거는 기린과 통신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방식을 상호 인증이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AD에 가입이 되면 컴퓨터 계정이 도메인 컨트롤에 다 있기 때문에 정말로 다시 AD 도메인 컨트롤 가서 확인할 필요 없이 이 정보를 아는 사람은 도메인 컨트롤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보는 도메인 컨트롤 보는 게 맞다라고 인지하는 것을 상호 인증 방식이라 표현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커베로스도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최초에 내가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이 작업을 TGT라고 표현한다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내가 어디론가 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TGS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TGS를 가지고 해당 데스티네이션에 접근했을 때 해당 데스티네이션에 있는 서버는 굳이 다시 도메인 컨트롤 갈 필요가 없는 것이 본인의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도메인 컨트롤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도메인 컨트롤러가 발급한 게 맞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서버에 가서 항상 확인을 해줘야 되는 NTLM 방식보다는 커베로스가 훨씬 더 인증 프로토콜의 효율성은 좋습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 단계를 밟았죠. 제일 처음에 놀이동산 입장하는 입장권을 받은 단계를 밟았고요. 놀이기구를 타는 단계에 타기 위해서 해당되는 이용권을 받는 단계를 거쳤고요. 그걸 가지고 실제로 놀이기구를 타는 단계를 밟았죠. 그래서 이렇게 세 번의 단계가 이어진다 그래가지고 머리 세 개가 달린 그 전설의 용을 얘기하는 커베로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 표현한 것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그림인데요. 1번에 보시면 나 사용자 누군데 티켓을 달라 TGT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Here is a TGT, TGT를 주는데요. If you can decrypt this response with your password. 너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만 이를 디크립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설명된 건 컴퓨터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는 사용자의 패스워드 해시로 암호를 했기 때문에 그 패스워드 해시를 갖고 있는 사람밖에 못 풀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밝혀니 끝났죠. 그럼 세 번째, 이제 나 놀이기구 타고 싶은데 서비스 티켓을 줘. 이게 3번이고요. 서비스 티켓을 발급을 해요. 4번에 보면요. 근데 이때 발급된 서비스 티켓은 대상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컴퓨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암호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티켓을 제시했을 때 데스티네이션 서버는 굳이 이것을 다시 도메인 컨트롤러 가서 물어볼 필요 없이 이 사람이 왔다는 사실을 도메인 컨트롤러에게 받은 거와 마찬가지의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커베로스의 티켓 익스체인지의 관계이고요. 이러한 티켓을 발급하고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의 승인을 해주고 이런 작업들을 도메인 컨트롤러에서는 KDC라고 하는 예, 서비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정확한 그 프로세스에 대한 용어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가 이제 TGT를 요구하는 것이 커베로스 AS 리퀘스트고 이것을 예, 다시 리턴하는 것이 커베로스 오센티케이션 서비스 리스판스 2번에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어디론가 가겠다, 즉 서버로 가겠다라고 TGS를 달라고 하는 것이 커베로스 TGS 리퀘스트고 이것을 리스판스하는 것이 TGS 리스판스입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서버로 가야겠죠. 그래서 커베로스 어플리케이션 리퀘스트와 오토라이제이션 관련된 리퀘스트와 리스판스를 하는 작업이 5번, 6번 단계로 되어져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뭐 논문 레벨로 이 데이터를 보고 싶으시다면 이 슬라이드 내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관련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네, 정말로 커베로스 티켓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죠. 명령어 프롬프트에서요. K-list라고 하는 명령을 쳐보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의 티켓이 화면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커베로스 티켓 유형 이렇게 나오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화면에 보시는 이 부분이죠. 지금요. 서버가 커베로스 TGT라고 되어져 있고요. 네, 그래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있고요.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 서버 호스트 역슬래시 서버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TGS입니다. 코알라 DC01에 호스트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서비스 티켓입니다. 커베로스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나중에 하시게 되면은 커베로스는 서버 대 서버로 인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서버에 어떠한 서비스를 쓸지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커베로스 티켓을 가지고 이 서버에 웹 서비스를 쓸 건지, 커베로스 티켓을 가지고 이 서버에 뭐 파일 서버를 쓸 건지, 커베로스를 가지고 이 서버에 SQL을 쓸 건지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나중에 훗날에 언젠가 보시게 될 내용입니다만 해당되는 컴퓨터 계정의 위임에 가서 보면은 어느 서비스를 쓸 수 있을지에 대한 추가적인 지정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참고로만 보시고요. 그래서 추가를 누르게 되면은 컴퓨터 이름을 입력하라고 그러고요. 해당되는 컴퓨터 이름을 입력해보면 커베로스 프로토콜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의 목록이 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CIFS, 즉 SMB 서비스고요. HTTP 같은 경우는 웹 서비스를 의미하고요. 호스트 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다 커베로스의 서비스 포인트로 존재하게 되고요. 이거를 서비스 프린시펄 네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프린시펄 네임이요. 이렇게 커베로스 내에서는 네, 커베로스 티켓, 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서비스 티켓 형태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커베로스에서는 이런 티켓에 대한 수명은 10시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거나 중간에 바로 뭔가를 작업하고 싶으시다면 K리스트 슬래시 물음표를 쳐보시면은 얘를 비울 수 있는 퍼지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고요. 제가 얘를 치고 나서 K리스트를 쳐봤더니 아무 데이터도 안 나오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코알라 DC04번을 접속을 했다라고 한다면 TGS를 받았겠죠? 얘를 받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K리스트를 쳐서 보면은 역시나 TGT가 나오고요. TGS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슬래시 두개 갖고 들어간 게 SMB였기 때문에 CIFS 서비스가 2번에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시간은, 예, 대략 10시간 단위의 작업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주 간단하지만 커베로스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모르셔서 사실 쓰는데 상관없습니다. 어디 가서 면접 보실 때는 가끔 물어보고요. 혹시라도 마이크로소프트 공인 강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제가 있는 한은 언제나 인터뷰할 때꼭 나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개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이제 다음 파트로 이제 넘어가게 될 건데요. 멀티마스터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NT 4.0 때는 DC가, 대장 DC가 PDC라 불렀고, 예, 부하 DC를 BDC라 불렀는데, 윈도우 2000이 되면서 다 동급의 DC가 됐다. 그러면 이제 멀티마스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옛날에는 한 놈만 되니까 스탠드얼론 마스터라 표현했었는데요. 멀티마스터가 되면서 생각할 것이 뭐가 생기냐면은 복제에 대한 충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뭐 정복자가 여기에 갔을 때 다른 사람이 되면 충돌이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런 것도 되겠죠? 정복자라고 하는 계정이 있는데, 한 관리자는 ADC에서 얘를 지우고요. 또한 사람은 BDC에서 이 사람에 대한 뭐 어떤 어트리뷰트 값을 변경했어요. 그럼 잠시 후에 DC끼리 복제라고 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얘는 지웠다라고 주장을 하고, 얘는 변경했다 주장하니까는 똑같은 오브젝트에서 다른 작업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런 식의 어떠한 동일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작업이 동시에 일어났을 때 얘를 복제 충돌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돌이 발생하면은 DC는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팩트를 이용해서 어느 충돌이 더 우선하는지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뭐 오늘은 역시나 101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리면요. 윈도우 2000 때와 2003에서 변경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2000에서는요, 만약에 여기 꼬알라가 있고 여기 꼬알라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ADC에서는 꼬알라의 전화번호를 바꿨고, BDC에서는 꼬알라 이름을 바꿨으면은 2000에서는 복제 충돌입니다. 근데 2003에서는 복제 단위가, 2000에서는 어트리뷰트 단위가 아니라 오브젝트 단위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2003에서는 복제 단위가 어트리뷰트 단위로 반경이 더 줄었죠. 그럼 여기서는, 네, A를 바꿨고, 여기서는 B를 바꿨으면은 양쪽에서 합쳐져 가지고, 예, A, B가 동시에 반영이 됩니다. 좋은 예가 또 있습니다. 그룹이 두 개가 있어요. 아, 같은 그룹이. 그래서 A라는 그룹이 있는데, 여기서는 1번, 2번을 멤버로 집어넣었어요. 여기서는 3번을 집어넣었어요. 2000에서는 얘를 복제하고는 충돌입니다. 왜냐면 오브젝트가 똑같은 게 동시에 변경됐기 때문에. 2003에서는 어트리뷰트 단위 리플리케이션이 생겼기 때문에 두 개가 복제가 맞춰지고 나면은 1, 2, 3 계정이 동시에 다 수소권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윈도우 서버가 발전하면서 최대한 복제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줄이고 있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방향입니다만, 절대로 충돌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작업을 할 때마다 한 곳에 가서 물어보게 만드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ADN은 이런 역할이 총 5가지가 존재하고 있고요. 이 5가지는 절대로 여러 곳에서 동시에 못하고 한 곳에서만 변경할 수 있고 쓸수 있고 나머지는 읽기밖에 안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를 한글판에서는 작업 마스터라 부르고 있고요. 옛날에는 얘를 플렉서블 싱글 마스터 오퍼레이션, 예, FSMO라 그래가지고 AD 좀 해보셨다는 분들은 작업 마스터라는 단어보다는 피즈모란 단어를 되게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AD는 5가지의 역할은 절대로 충돌이 나서는 안 된다라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즉, 얘만은 단일 마스터, 싱글 마스터의 형태로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앞서 포레스트나 뭐 클래스나 어트리뷰트에서 강조했던 스키마입니다. 스키마는 포레스트 전체 똑같다. 이게 똑같기 때문에 도메인이 분리가 되더라도 같은 회사로 봐야 된다. 트리가 연결되어 있다. 트러스트되어 있다. 이 이야기가 앞서 거의 한 2시간여 동안 드렸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스키마에 대한 변경은 언제나 한 곳에 가서밖에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스키마에 대한 변경을 담당하는 도메인 컨트롤러를 스키마 마스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역할 5개는 AD를 설치하시면 첫 번째 설치한 도메인 컨트롤러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필요한 경우에는 분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장 또 좋은 예가 뭐가 있냐면 AD 도메인 컨트롤러가 망가졌을 때 얘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빼놓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새로 까실 수 있겠죠. 근데 스키마 마스터는 고장나더라도 당분간 사용자나 관리자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아냐면 바로 스키마에 대한 뭔가 변경이 일어날 때. 제가 계속 예를 들었던 AD 그냥 잘 쓰시다가 익스트림직 가려면은 스키머 확장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스키머 마스터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스키머가 확장이 안 된다 에러가 나겠죠. 왜냐면 AD에서 스키머를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키머 마스터로 가서 가야지만 할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포레스트 전체에서 스키마를 관리하는 서버를 스키마 마스터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도메인 컨트롤러 중에 한 대가 이 일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마 마스터를 담당하는 서버를 또 한번 살펴보면은요. 앞서 살펴보셨던 내용 중에 스키마 관리 도구를 제가 열어서 보여드렸어요. 스키마 관리 도구를 열어서 보는 내용을 못 보셨다면 명령어 프롬프트에서 먼저 REG32 스키마 mgmt.delay를 해서 딜레 파일 하나 레지스트레이션 해주시고요. MMC를 실행을 하셔가지고 파일에 스냅인 추가 제거해 가면은 액티브 디렉토리 스키마 관리 도구가 나온다는 걸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스키마 관리 도구가 나오고요. 해당되는 스키마 관리 도구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은 작업 마스터라는 내용이 나오고 현재 제 인프라에서는 스키마 마스터가 DC04번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DC04번이 무언가의 이유로 장애가 나서 다 박살 났어요. 그러면 회사 내에 있는 AD 내에서는 포레스트 스키마 마스터가 현재 동작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뜻이고요. 이는 스키마를 추가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걸 알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가져와야겠죠. 그런 경우에는 해당되는 툴에서 현재 에러인 상태의 스키마 마스터를 누군가가 대체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내가 만약에 4번에 있는 스키마 마스터를 뭐 3번으로 옮기고 싶다라고 한다면 해당되는 도메인 컨트롤러를 대상 서버로 변경을 해요. 지금 3번 이렇게 변경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작업 마스터에서 똑같이 하죠. 제가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작업 마스터에 가서 보면은 현재 4번인데 3번으로 이동할 것이냐 변경을 누르면 해당되는 스키머 마스터에 대한 부분이 3번으로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레스트 전체 스키마를 수정할 수 있는, 그다음에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작업 마스터는 스키마 마스터라는 한 서버밖에 될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는 도메인 네이밍 마스터인데요. 뭐 쉬운 예로 말씀드리면 도메인 전체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포레스트 내에 루트 도메인이 있고 하위 도메인이 두 개가 있으면 어떤 구조가 있겠죠. 뭐 이런 거죠.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런 도메인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도메인을 이쪽에다 추가를 했고 어떤 사람은 이 도메인을 지우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도메인 구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메인에 대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도메인 컨트롤러를 도메인 네이밍 마스터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판에는 도메인 명명 마스터라 되어져 있고요. 그러면 AD에서 도메인에 대한 구조를 변경할 때만 해당되는 역할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장이 나더라도 당장 AD를 쓰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AD의 도메인 스트럭처를 변경하시고자 시도할 때 해당되는 역할에 동작하지 않고 있다면 당연히 에러가 날 것이고요. 이때는 도메인 네이밍 마스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럼 도메인 네이밍 마스터가 어디 있느냐? 액티브 디렉토리 관리 도구 중에요.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및 트러스트라고 하는 관리 도구가 아까 있다는 것을 보였어요. 명령어에서 domain.msc라고 치시면 해당되는 툴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및 트러스트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작업 마스터에 가서 보면은 역시나 도메인 네이밍 마스터가 4번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도 필요하시다면은요, 다른 곳으로 먼저 서버를 제가 2번으로 보내볼까요? 컨트롤 변경 클릭한 다음에 2번을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누르고 2번의 접속이 완료가 되면요, 지금 이 툴에서 보시면 옆으로 당기면 2번이 나오죠?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작업 마스터를 클릭한 다음에 4번에서 2번으로 이렇게 전송할 수 있는 부분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도 운영하시다가 문제가 있어도 크게 인프라 전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작업 마스터 중에 한 개지만 도메인에 대한 구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두 개의 작업 마스터, 즉 스키마 마스터와 도메인 네임 마스터는 포레스트 전체에 한 대씩 존재를 해야 되고요. 이한 대씩이라는 것이 지금 저는 뭐 4번에서 3번으로 보내서 4번에서 2번으로 보내는 분산을 시켰지만 한 대의 서버에서 이 역할을 전부 다할 수도 있습니다. 도메인마다 반드시 있어야 될 서버가 세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RID 마스터라고 하는 역할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프라스트럭처 마스터가 있고 세 번째로는 PDC 에뮬레이터가 있습니다. RID 마스터를 이해하시려면 한 가지 먼저 보셔야 될 것이 제가 명령어 프롬프트에서 옵션을 한번 쳐볼게요. who mi slash all 아니면 그냥 who mi 치고 엔터를 쳐보면 현재 누군지 나오죠. 여기에 all이라는 옵션을 붙여서 보면은 이 계정에 유니크한 주민등록번호 같은 시큐리티 아이디가 나옵니다. S-1-5-21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다시 긴 자리가 3개가 나오고 마이너스 마지막 번호가 나옵니다. 이 세 자리를 XYZ라고 쉽게 표현을 하면요. XYZ는 도메인마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500이라고 하는 것이 릴레이티브 아이디라고 해서 그 계정의 넘버입니다. 어드민을 쓰지 마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드민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500번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이런 게 가능하겠죠. 제가 뭐 같은 도메인에 있는 꼬아라는 계정이 있어요. 그 계정에서 WHO-5를 쳐보면 S-1-5-21이라는 번호는 너무나 같은 번호이고 그 다음에 랜덤하게 나오는 XYZ번호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숫자가 꼬알라 번호가 있을 건데 그 번호를 살포시 걷어내고 500번을 집어넣으면 이걸 어드민으로 인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SID 스푸핑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500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드민의 기본 번호이기 때문에 그 번호를 아는 것은 보안상 위험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인프라에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를 기본적으로 쓰시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RID, SID 때문에 그런 형태이고요. 그러면 마지막 번호 같은 경우는 절대로 충돌이 나서 안 되겠죠. 동시에 A서버에선 꼬알라를 만들었고 B서버에선 기린을 만들었는데 기린과 꼬알라가 똑같은 번호를 가지면 주민등록번호가 똑같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내에서 이 RID를 관리하는 서버를 별도로 한 대만 두자는 겁니다. 이 역할을 하는 서버가 바로 RID 마스터가 하는 일이고요.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하시죠. 도메인 컨트롤에서 계정 만들 때마다 RID 마스터에 가서 질의를 하면 RID 마스터가 부하가 너무 많이 걸리지 않느냐. 정확한 생각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도메인 컨트롤러는 RID 마스터에서 500개의 번호를 미리 받아놓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사용을 해서 계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절반 이상을 사용을 했을 때는 다시 가서 RID 마스터에서 숫자를 받아다가 다시 100% 채워놓습니다. 500개를요. 그러면 1번 서버에서는 뭐 1001번부터 1500번까지 받아져 있고요. 2번 서버에서는 1501번부터 2000번까지 받아 있다면 이 번호는 절대 충돌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내에서 RID 마스터가 고장이 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고장 나기 전에 숫자 RID를 500개를 받아놨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정을 일정 기간 동안 잘 만들 겁니다. 그러다가 계정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더니 계정이 안 만들어지는 이슈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바로 무엇이냐면 도메인 내에 있는 RID 마스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RID 마스터나 인프라스트럭처 마스터나 PDC 에뮬레이터는 어디서 수정할 수가 있냐면요. 액티브 디렉토리 사용자 및 컴퓨터라는 관리 도구에서요. 역시나 이것도 1번으로 되어져 있죠. 도메인 이름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은 작업 마스터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서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인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ID 마스터는 현재 역시나 이것도 보시면 4번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얘를 1번으로 보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관리 도구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연결할 수 있는 도메인 컨트롤러를 변경할 수가 있고요. 변경 이후에 현재 1번에 연결되어 있으니까는 작업 마스터에서 변경을 클릭하면은 4번에서 RID 마스터가 1번으로 넘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 마스터 같은 경우는 도메인이 한 개가 있으면 실제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도메인이 분리가 되어져 있는 경우에 다른 도메인에서 발생한 일들을 가져오게 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설명드렸죠. 하나의 포레스트 내에 도메인이 여러 개가 있으면 A 도메인과 B 도메인은 트러스트가 되어져 있어요. 트러스트가 되어 있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다른 도메인에 있는 계정 정보를 다른 도메인에서 허가 처리시켜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A 도메인과 B 도메인이 연결되어 있으면은 A 도메인의 그룹 정보 안에다 B 도메인의 계정을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B 도메인에 있는 계정 정보가 변경이 되면 A 도메인에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앞서서 초반에 살펴보았던 DN 값이 바뀌면 이 계정에 대한 위치가 바뀐 거기 때문에 그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 마스터가 하는 일은 뭐냐면 트러스트로 연결되어지는 도메인에서 DN 값이 변경이 되면 그거를 업데이트 받아서 자기 도메인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할 일이 없겠죠. 이쪽 같은 경우는. 그리고 도메인이 하나만 있으면 모든 도메인이 혼자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겠죠. 그렇지만 도메인이 두 개 이상 있는 경우에 한 포레스트 내에 이쪽 도메인에서 무언가 DN 값이 변경이 되면은 이를 사용하는 그룹 정보에나 여러 가지 허가 정보에서 이를 업데이트 해주는 역할이 인프라스트럭처 마스터의 역할입니다. 그럼 얘가 고장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도메인이 두 개 이상 있을 때 한 도메인에서 DN 값을 바꿨는데 데스티네이션 도메인에서 그 값이 안 바뀌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증상이 발생하면 인프라스트럭처 마스터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꼭 주의할 사항은 저희 구조상 인프라스트어 마스터와 글로벌 카탈로그 서버는 같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카탈로그 서버가 지정되어 있는 DC에서는 인프라스트어 마스터를 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도메인 두개 이상 있을 때요. 하나만 있는 경우는 크게 문제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인프라스트어 마스터 바꾸는 거는 마지막에 설명드리는 PDC 에뮬레이터로 설명들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에 있는 PDC 에뮬레이터가 고장났을 때 사용자에게 미치는 임팩트가 가장 큰데요. 커베로스 프로토콜은 이 상호 간의 인증을 처리할 때 이 발급한 여러 가지 정보를 시간으로 뭔가를 팩트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시간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은 이 커베로스 인증이 처리가 안 됩니다. 이게 15분인가 그럴 겁니다. 제 기억에는요. 근데 이 시간이 안 맞으면 문제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내에 모든 도메인에 가입된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시간을 하나로 맞춰주는 시간 서버 역할을 PDC 에뮬레이터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AD에 가입을 하고 나면은 해당되는 서버에서 컴퓨터에서 아무리 시간을 바꾸더라도 잠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원래 시간으로 되돌아갑니다. 그 이유가 AD 내에 있는 PDC 에뮬레이터 서버에서 시간을 동기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PDC 에뮬레이터 서버는 항상 정확한 시간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타임 서버와 싱크를 시켜놔서 정상적인 시간을 받아오게 만들어 놓고요. 이 시간을 사내에 싱크로나이즈 해주는 것이 바로 PDC 에뮬레이터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럼 얘가 고장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서버가 시간이, 클라이언트가 시간이 틀릴 때 일지더라도 정상적인 시간을 싱크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PDC 에뮬레이터 역할이 가장 임팩트가 큰데요. 앞에서 구경하신 분이 기침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고객님도 한번 구경하러 오셨는데요. 전 이래도 NG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요. 저도 좀 솔직히 당하긴 했습니다. PDC 에뮬레이터가 하는 게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사용자의 암호가 변경되는 사실에 대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만 암호 같은 경우는 긴급 복제 처리하기 때문에 DC가 바로바로 복제를 합니다만 이건 어떨까요? A 서버와 B 서버가 있어요. 여기에 꼬알라, 꼬알라가 다 있고 암호는 해시된 상태로 둘 다 똑같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1번이 자기의 암호를 A 서버에 가서 암호를 변경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아직 B 서버에 복제되기 전이에요.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암호 처리를 어떻게 하다 B 서버로 보냈는데 아직 암호를 받기 전이기 때문에 이 서버는 뭐라 생각을 할까요? 암호가 틀렸다라 생각을 하겠죠. 그럼 암호가 틀렸다는 사실을 바로 클라이언트에 노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메인 컨트롤은 PDC 에뮬레이터한테 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볼까요? 혹시 암호가 바뀌었니? 라고 물어봐서 암호가 바뀌었으면 해당되는 암호를 받아다가 인증 처리를 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럼 만약에 PDC 에뮬레이터가 문제가 있으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사용자가 가끔씩 옛날 암호로 로그온 된다는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암호가 변경된 것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와 관련된 어떤 인프라의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면 그거는 상당수가 AD에 있는 PDC 에뮬레이터의 문제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 마스터와 PDC 에뮬레이터는 앞서 보셨던 액티브 디렉토리 사용자 및 컴퓨터랑 관리 도구에 도메인 이름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은 작업 마스터라는 항목이 있고요. 여기에 PDC 에뮬레이터, 인프라스트럭처 마스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경은 아까와 동일하게 원하는 도메인 컨트롤러 선택을 하신 다음에 뭐 하시면 될까요? 그냥 변경을 누르시면 되는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2000이나 2003보다 훨씬 좋아진 것이 옛날에는 서버가 죽으면 강제로 뺏어오는 것은 GUI에서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명령어 프롬프트에서 NTDS 유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셔가지고 많이 하셨습니다. NTDS 유틸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셨었는데 이제는 그냥 GUI에서 강제로 뺏어오는 것도 처리가 됩니다. 이 촬영을 하는 시점에 한번 또 어떤 분께서 SNS에 올리신 경우인데요. A란 서버가 문제에서 죽었어요. B 서버에서 작업 마스터를 다 가지고 왔어요, 강제로. 그런 다음에 A 서버 다시 켜도 되느냐? 키시면 절대 안 되겠죠. 왜냐면 A 서버는 올라왔을 때 자기가 대장인 줄 알고 있는데 대장이 또 있다는 형태가 되게 되겠죠. 그럼 AD가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트랜스퍼한 형태가 아니라면 역할을 강제로 뺏은 이후에 원본 서버는 다시 DC 상태로 온라인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서버를 AD를 다시 까셔가지고 추가 도메인 컨트롤 들어가는 역할로 해야겠죠. 그래서 AD에서는 작업 마스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다중 복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충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역할을 오퍼레이션 마스터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포레스트 전체에서 한 대씩 있어야 되는 것이 스키마 마스터와 도메인 명령 마스터. 그리고 도메인마다 존재하는 것이 RID, 인프라스트럭처, PDC 에뮬레이터입니다. 그래서 뭐 가끔씩 이제 저희 자격증 시험을 보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포레스트는 하나인데 도메인이 두개 있으면 역할이 몇 개가 필요하냐? 뭐 너무 쉽죠. 이제 포레스트에서는 스키머와 도메인 명령 하나씩 있으면 되고요. 도메인별로 RID 마스터, 인프라스트럭처 마스터, PST 에뮬레이터 있어야 되니까는 이 역할들은 각각 두 개씩 존재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멀티 마스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AD에서는 작업 마스터라고 하는 역할이 존재하게 됩니다.